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 진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온 택배 노조가 조합원 7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전체 물동량의 10%를 차지하는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300kg 쇳덩이에 깔려 목숨을 잃은 23살 대학생 노동자 이선호 씨의 죽음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인건비 줄인다며 다른 업무까지 맡겨놓고 정작 안전 책임은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가족이 라임 펀드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특혜가 있었다고 보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투자는 사위가 한 것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 갔다고 주장했던 북한군 출신 탈북민 김명국 씨가 JTBC와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지어낸 배경과 자신에게 다가온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걸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청년들이 은신한 소수민족 자치주에도 무차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가장 가까운 태국 국경에 저희 취재진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품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20, 30대입니다. 집 사는 게 꿈이 돼버린 상황에서 현실적인 자기만족 수단이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발품 경제가 취재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배달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진입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이번 파업 결정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천 명이 넘는 택배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겉보기엔 아파트 주민과 택배 노동자 간의 갈등이지만 그 뒤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허리 펴고 일할 권리, 그러니까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택배회사는 이렇게 될 때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전국 택배노조는 투표를 통해 오늘 총파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한 5,300여 명의 택배노동자 가운데 77%에 달하는 4,000여 명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 진입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으면서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손수레나 저상 차량을 이용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기사들이 더 이상 이런 참혹한 노동환경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정말 절박한 심경이 높은 찬성률로 나타나지 않았나.
노조는 파업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선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전체 물동량의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생물은 당일 배송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사들의 부담을 주는.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노조원의 3분의 1 수준인 2천 명 정도입니다. 노조는 택배회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와 입주민 고객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택배회사가 지상 배송을 거부하는 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천장이 낮은 저상탑차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택배 차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수레로 물건을 날라야 하는 현실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성화선 기자입니다.
손수레 상자를 쌓아 올립니다.
높이가 안 맞아서요.
왜 못 들어가요?
평균으로 한 7, 8번 다리도 아프고 뭐 팔도 저거하고 다 그 모든 게 다 힘들어요.
3년 전 이른바 택배 대란이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택배를 모아놓으면 인근 노인들이 집집마다 배달하는 이른바 실버 택배를 쓰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 제대로 된 해결 노력은 없었습니다. 택배노조 조사 결과 아파트 180여 곳에서 손수레나 저상 택배차로 배달을 합니다. 낮은 택배차로 바꿔도 허리 펴기조차 어렵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서 이 저런 큰 짐 같은 경우는 절대 전달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허리 시술을 받고.
일반 택배 차량이 들어가려면 지하주차장이 2.7m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깊이 팔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존 2.3m에서 2.7m로 높이면 1000가구단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약 130만 원, 모두 13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2018년까지는 2.3m만 되면 건설이 가능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택배 대란 이후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지하주차장 기준을 2.7m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설계 허가를 받은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허가를 받은 단지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레로 일단은 가져가게 되면 택배기사님들이 이게 세대수가 엄청 많은데 받는 입장에서는 미안한 건 있고 문제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죠.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지 않는 한 택배 노동자들의 허리필 권리는 어디서도 찾기 힘듭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정부와 택배회사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논란이 커지면 잘 살펴보겠다, 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갈등만 덮기에 급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택배노조와 택배회사,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맡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합의 문구를 명확하게 했으면 없었을 일입니다. 결국 보다 구체화된 합의안이 마련되고 나서야 총파업은 중단됐습니다. 정부도 택배회사도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당장 눈앞의 갈등을 덮는 데만 급했던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잘 살펴보겠다고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상 차량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좀 살펴보고요.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전후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하게 된다면 단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건이 지금 본사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택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뭐 저희 회사에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아파트 측과 택배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택배 회사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300kg의 쇳덩이에 깔려서 목숨을 잃은 23살 노동자 이선호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원청과 하청, 그리고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사슬에서 이 씨는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회사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는 작업의 위험성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23살 이선호 씨는 하청 사슬 맨 밑바닥 노동자였습니다. 소속된 인력업체 위엔 항만을 위탁 운영하는 물류업체, 그 위엔 운영권을 가진 민간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씨는 하루 9시간 일하고 일당 9만 8천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원래 해오던 일은 동식물 검역을 돕는 일이었지만 원청이 갑자기 다른 일을 시켜도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틀림없는 인력들이 많이 들어온다. 동식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창고 일이 급하면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 씨는 그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업무에 기본 안전장비나 교육도 없이 투입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하면 안전관리자나 신호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안쪽에 몸을 넣지 말란 빛바랜 경고 스티커뿐 위험하다 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관리자가 끝까지 짓고 있었다면 단 한 명만 서 있었다 해도 이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고라는.
회사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 또 다른 하청업체 소속 안전관리자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노동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개별 노동자들에게 다 전가하고 계속 위험이 외주화된다라고 문제 제기했던 거잖아요.
사고가 난 컨테이너는 이미 고장난 상태였지만 중국 회사 소유라 관리 책임도 제대로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 경기도 연천군에선 하천에서 공사를 하던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운전자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굴착기는 군이 적을 막으려고 설치해놓은 함정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유족들은 공사를 맡긴 군청이 이런 위험시설이 있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구조를 위해 투입된 굴착기가 커다란 콘크리트 조각을 물속에서 건져 올립니다. 하천 바닥에 설치돼 있던 대전차용 장애물 덮개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적의 전차나 장갑차를 막기 위해 군이 설치한 장애물입니다. 일종의 함정인 겁니다. 어제 오전 준설 작업을 위해 이곳을 지나던 29톤 굴착기가 이 함정에 걸려 넘어지며 50대 운전자 최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작업을 의뢰한 연천군청이 사전에 이런 위험시설이 있다는 걸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곳도 없었고 공사 제일 윗선도 몰랐고 연천군에서 나와서도 자기들도 몰랐고 아버지가 알 방도는 절대 없으셨죠.
최 씨가 소속된 업체 역시 사고 전까지 시설물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군청에서 미리 알려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군청은 사고가 난 지점은 하천 준설공사 구간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구간과는 50m가량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비가 왜 거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더라고. 거기는 좀 작업 구간이 아니죠. 아니니까 선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유족과 장비 업체는 군청이 뒤늦게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실종되신 상황에서 오시더니 이곳은 공사하는 그것도 아니다. 일단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 지역이 아닌 걸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설계도면이 있거나 뭐 시공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시공서마저 없대요, 지금.
경찰과 지역 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두부 한 조각에 깍두기 몇 개, 이렇게 부실한 급식과 열악한 격리시설로 비판이 커지자 국방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급식비도 올리고 고기 반찬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곰팡이 핀 곳에 격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먹고 자는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지적을 받은 뒤에야 갖춰지는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칸칸이 텅 빈 부실한 도시락. 지난달 중순 한 소셜미디어에 폭로된 격리 장병용 식사입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는 등 열악한 격리 실태가 알려지며 장병들의 기본권 문제로도 번졌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전군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도 내놨습니다.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 닭 등 고기 반찬 양을 지금보다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워 선호도가 낮은 야채류 등을 적게 사는 방식으로 예산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급식비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기본 급식비를 내년도 1,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아직 예산 심사가 남았지만 실제로 반영되면 올해 대비 19.5%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열악한 시설에 격리되는 걸 막기 위해 휴가 제도도 바꿉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건이 가능한 부대부터 순차적으로 약 100명 규모의 중대 단위별로 한꺼번에 휴가를 갑니다. 생활관 한층 전체를 사용하는 한 개 중대씩 휴가를 보내면 복귀 뒤 격리시설로 가지 않고 해당 층만 격리하면 됩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제보도 통제하기보다는 익명이 확실히 보장되는 스마트폰 신고 앱을 만들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오늘은 어떤 게 쟁점이 됐습니까?
네, 오늘도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 펀드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딸 가족의 투자 문제는 자신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위분한테 라임 펀드 가입 경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상의해 보셨습니까?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이런 막 캥기는 게 있거나 이런 것 같으면 뭐 저는 내용이라도 알아보려고 하겠지만.
네, 국민의힘은 추가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라임펀드에 김 후보자 가족과 같이 가입한 회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보조금을 14억 원가량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회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부 보조금을 22억 원가량 받았다면서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오늘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누가 나왔고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오늘 청문회에는 조국 흑서의 저자죠. 김경률 회계사가 출석했는데요. 김경률 회계사는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에 특혜성이 있다면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매 가능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제 뭐 특혜적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하게 한 것은 당시 사건 초기에 조국 장관 후보께서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
네. 또 다른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펀드를 판매했던 전 대신증권 관계자도 자리했는데요. 후보자 가족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손실액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손실 중이고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얘기가 오늘 또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 주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김 후보자는 총리가 마지막 공직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5.18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해온 김명국 씨의 증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JTBC를 찾아온 김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지어낸 배경과 이유를 자세하게 털어놨습니다. 당초 오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어제 방송 이후 신변의 위협 등을 느낀다고 전해와서 육성으로 전해드립니다. 봉지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5.18 기간에 광주에 침투했다는 김명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19일 황해남도 장산곶 바다에서 두 척의 배를 타고 북한 특수군 50명이 내려왔다. 5시간 정도를 행군해 광주에 도착했다. 23일 오전 바리케이드가 놓인 광주의 큰 건물 안에 들어갔고 우리를 기다리던 시민군을 만났다. 27일 임무를 마친 우리는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5.18을 기획하고 뒤에서 조종했던 겁니다. 전두환 씨의 회고록에도 북한군이 등장합니다.
무기고 탈취는 군대에서도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5.18 진상조사위는 김 씨를 남파 간첩 임무를 수행하는 대남연락소의 군인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엔 방송까지 나와 큰 물의를 일으킨 김명국. 8년 만에 자백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명국이세요?
네.
가명이죠?
네. 그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이렇게 유사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줄 몰랐어요.
김 씨는 JTBC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광주에 오신 적 있습니까?
광주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럼 북한에서 군인으로 계셨던 네. 건가요?
23년 있었어요.
발단은 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2008년쯤. 탈북 작가 이주성 씨를 통해 탈북민 임천용 씨를 만났습니다. 임 씨 또한 북에서 땅굴을 통해 광주에 잠입했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야,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광주에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떻게 해서 다 내려왔겠는데 그게 너네 말하는 거하고 좀 틀리다. 야, 이게 어디서 사기치는 놈이로구나.
임 씨의 엉터리 주장을 반박하려 시작한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뿌리는 1980년 당시 조장 리상국이 들려준 광주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여기 참가했다는 걸 우리 안대 그 수경지에서 수경할 때마다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래도 한두 번 해준 건 아니고 아마 구체적으로 뭐 자기 그 전투담에 대해서.
1980년에 몇 살이셨던 겁니까? 19?
18, 19살 때 되죠.
23살 조장에게 들은 얘기다.
네.
들은 이야기에 자신을 넣다 보니 곳곳이 허술했습니다.
선생님도 들은 얘기에 좀 첨가를 하셨네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그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라 그저 내가 그러니까 이제처럼 그 질문하시는 것처럼 그 공간이 비잖아요. 내가 행동한 공간들.
예, 예. 예,
그걸 그렇게 믿어버린 거지.
어...
그런데 당시 조장의 이야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황당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무슨 뭐 저 뭐 조장이 말하는 건 뭐 여자 무슨 뭐 임신부도 가로 갈라가지고 막 길바닥에 뿌려진 것도 봤다 그러던데. 북한군에서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면요, 자기 몸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남겼다면 그 머리 죽은 머리를 가져다 가죽 모자 같은 데 기계라 잡아내면 아이 때부터 생각하던 게 다 나온다고.
그렇다면 5.18 기간에 김 씨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1980년 5월 18일에 어디 계셨어요?
다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제가 다리를 다쳤다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전사자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이요?
포탄에 맞아가지고 다리에 그래가지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상상을 보탠 이야기. 그것이 북한군 개입설의 실체였습니다. 김 씨는 북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북한군 광주 침투는 김명국 씨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또 김 씨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김명국 씨는 두 달 전 만남에선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회 혼란을 만들기 싫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날 받아줬으니까 사는 사람인데 이 사회가 왜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조용히 살겠다는데.
그러면서 과거에도 자신을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저 패거리들도 나한테서 100억까지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요?
자기네 한 대만 나서달라고.
요구사항은 공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근데 뭘 요구한 겁니까?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액을 준다고 하면서 뭐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요구하는 게 무슨 뭐 나가 기자회견이라도 해달라는 거죠.
기자회견을?
네.
아, 공개적으로요?
네.
2010년쯤 탈북작가 이주성 씨와 모처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엔 재향군인회와 보수정당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대여섯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마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 만나신 분이 아마 무슨 뭐 어디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김 씨는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북한군 개입사를 이용하려는 세력과도 고리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김명국 씨는 2010년에는 국정원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 이미 자신은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거짓 행각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국정원은 10년 뒤인 지난해 김 씨 자료를 5.18 진상규명위로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2006년 탈북한 김 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광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서 합동신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 광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김 씨가 탈북작가 이주성 씨와 북한군 광주 침투설을 본격적으로 꾸며낸 건 2010년 무렵. 이주성 씨가 실화집이라면서 2012년 8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 때문에 김 씨는 국정원에 다시 불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국정원에 가가지고 이게 사실이야 이런 거 가지고 쭉 증인하고 저리 거기라 내가 아니라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게 있어요. 예? 이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거기서 결론해놨어요.
국정원은 10년 전에 이미 김 씨의 자백을 확보했던 겁니다. 김 씨는 최근 5.18 조사위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5.18 진상조사의 조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겁니까? 말씀하신 게 거기서?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온 적 없다.
네.
5.18 진상조사위는 김 씨의 자백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김명국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는 지 씨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만원이 만든 광수설은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광주 북한군 침투설은 정부와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드러났지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지만원 씨의 광수, 그러니까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이 5.18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거는 바로 북한군 김명국, 김 씨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 씨는 지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난 지만원이라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아, 그러세요?
네.
지만원 씨랑 만난 적이
없어요? 아, 없어요.
뭐 통화나?
아, 뭐 몰라요. 난 누구 통화했는지도 모르고.
아, 전혀 모릅니까?
없어요.
되레 그의 광수 주장을 비판합니다.
전투원들이 전략상 이런 그 자기 전투 행동들에는 아는 사람끼리도 마주 안 서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얼굴을 노출시키고 여기 사진을 공공연히 찍었다?
북한군의 특수군 행동 요령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김 씨는 그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이런 걸로 번져가는 게 때문에 저는 정말 그들한테는 좀 재수로워서 어느 때건 한번 이건 좀 밝혀야 되겠다. 필요 없이 던진 몇 마디 말이 이렇게 광주 시민들의 가슴을 허벼넣고 아프게 했다면 정말 내가 머릿속에 사죄합니다. 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12일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서 김명국 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취임한 지 꼭 4년이 됩니다. 80%가 넘는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임기 1년을 남기곤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선 34%였습니다. 지난주에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2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긴 했지만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60% 안팎으로 2배 수준입니다. 눈에 띄는 건 20대와 40대입니다. 한 달 전 보궐선거 때 여당의 등을 돌린 20대에선 계속해서 평균을 밑도는 지지 그리고 평균을 웃도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40대는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지만 부정적인 의견 역시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박소연 기자가 20대와 40대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20대와 40대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선에서 이른바 이 남자와 이 여자, 즉 20대들은 현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부터 물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굉장히 청년들한테 많은 힘을 실어줬거든요. 막상 이제 출범을 하고 보니까 정작 20대를 위해서 해준 건 없고 나쁘게 돌아와서 뭐 더 취업시장을 좁게 만들었다?
군복무 시절에 어떤 좀 많이 이 정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던 게 사실이거든요. 평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저희가 느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의적으로는 맞지만 그 당시에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내가 우리가 뭘 무엇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들게끔 만들었거든요.
40대와 50대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4년 차 40대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마 국민의힘을 뽑을 수 없다. 그 어떤 저항 심리가 이 긍정 요소에 역설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안타까운 비극적인 죽음을 거치면서 또 거기 부채의식의 더 강도가 더해지면서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기대감이 커서 긍정이 높았겠지만 40대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세대고 부동산, 그리고 주식, 요즘엔 가상화폐까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세대인데 4년 동안 체감하는 나아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20대와 40대에게 지금의 생각을 갖게 한 계기를 물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집을 이제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대출이 막히면서 그 사이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고 대출은 더 받을 수 없으니까 아예 내 집 마련하는 걸 꿈도 꾸더라고요.
박원순 전 시장도 그렇고 안희정 도지사 그분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늘 배신감이 있다고 반작이 엄청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마 조국이 가장 분기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 공정의 문제라든지.
이제 남은 임기 1년, 마지막 현 정부에 바라는 점까지 물었습니다.
어려움 등을 정확하게 공유를 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득을 구하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코로나 백신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을 조금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갈등을 그럼 부추기지 말자, 말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2시간 반 전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두 건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세운 회사에 일감을 멀어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걸로 알려진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서울시에 재직하던 시절 용역 사업 몰아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자신이 과거 설립한 업체가 모두 51억 원 규모 12개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서울시 관계자 등 5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전 비서관이 수주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전 비서관은 그동안 회사에서 퇴직한 뒤론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다만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하겠다며 청와대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도 경찰에 감찰 자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장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규정을 들어 반대하자 정부 지침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거듭 욕설을 한 사실도 청와대는 확인했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은 조만간 마사회장직에서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을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20분 정도 연설을 하고 그 뒤엔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2주 전에 서울시는 재건축 기대로 집값이 들썩이는 압구정과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에 노원구와 도봉구를 중심으로 오래된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를 공조하겠다던 정부와 서울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월계 시형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빠진 뒤로 호가가 더 올라서 지금은 10억 원에도 매물이 나옵니다.
새로 거래가 되는 물건들은 신고가를 찍을 뿐이지 물량이 많거나 거래가 많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가격은 올랐어요. 작년 연말에 7억 2천짜리가 지금 8억 5천이 됐고.
상계 주공을 비롯해 오래된 대단지가 몰려있는 상계동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문의도 많이 오고 소형 아파트가 한 3천에서 5천 정도 올랐어요. 대형은 투자하신 분들이 강남에서 오신 분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지금 물건이 없어요. 이제 올려서 내놓으시게 되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네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나타난 풍선효과입니다. 노원구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곳이 재건축 규제를 풀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바로 옆 도봉구도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창동 주공 19단지 전용 면적 68제곱미터는 지난달 10억 9,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넉 달 전보다 2억 원 이상 오른 겁니다.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뒤 풍선효과가 커지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JTBC와 통화해서 집값 흐름을 모니터링 중이지만 현재로선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조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풍선 효과의 영향은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초 4억 원대에 거래됐던 물건이 최근 10억 원 가까운 금액에 팔렸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안산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번 주 0.68%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평균 0.3%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세도 귀한 상황에서 경기도 외곽 인근 지역으로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했지만 전세난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밀려온 수요 또한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인근 지역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감히 살 수도 없고 전세도 없잖아요.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분양가에 한 3배, 2배씩 올랐으니까요.
수원 용인보다 남쪽에 있는 오산. 자연 보존 권역이라 인기가 많지 않았던 광주도 최근 1년여간 두 자릿수 이상 뛰었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이 대부분 찾으시는데 전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매매를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고 수요층이 계속 몰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죠.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상승이나 공급량 증가 등으로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기간에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른 외곽 지역은 조정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당의 이름을 빼곤 다 바꾸겠다고 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주요 당직을 이른바 친문이 아닌 인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윤호중 원내대표와 경선을 했던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친문 중심의 지도부 안에서 자신의 색깔을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정책위의장에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삼선인 박 의원은 당내 비주류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달 원내대표 선거 때 친문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경쟁하며 검찰개혁 등 현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수처 이후에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을 때 속도 조절을 했어야 됩니다.
수사를 해온 이런 관행,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송 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한 진선미 부동산특위위원장 교체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후임으론 그동안 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해온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부동산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표 취임 이후 주요 당직은 대부분 비주류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당 사무총장의 삼선 윤관석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엔 재선의 송갑석 의원을, 비서실장엔 재선의 김용호 의원을, 수석대변인엔 재선의 고용진 의원을 각각 임명한 겁니다. 송 대표는 앞서 민주당 이름 빼곤 다 바꾸겠다며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해왔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꾼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은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50%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등 지도부 상당수가 친문으로 이뤄진 만큼 앞으로 송 대표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어젯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20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택시에서 구토를 했는데 기사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와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이 도로에 쓰러진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합니다. 택시기사가 비명을 지르지만 뺨까지 때립니다.
너 오늘 내가 죽여줄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때렸거든요.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주먹이 날라와서.
주먹질이 시작되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말리기 시작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말리기만 했는데 그럴수록 더 세게 때리더라고요. 이제 쓰러트려가지고 기사님은 그 눕힌 상황에서도 얼굴을 이제 주먹으로 많이.
결국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택시기사는 뒷머리가 찢어지고 치아가 깨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침까지 뱉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에서 구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항의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오늘 구속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5월 들어서 날씨가 오락가락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맑은 봄 날씨였던 내륙에는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졌고 또 며칠 전까지 눈이 오던 강원 산간에는 건조특보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5월 들어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엔 비가 내렸습니다. 우박이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과 산간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강풍특보가 더해졌습니다. 설악산과 미시령의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30m를 넘었습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108km, 그야말로 태풍급 강풍입니다.
차량 밖에서 부는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힘겹게 밖으로 내렸는데 이 강풍 탓에 눈을 뜰 수가 없고 또 순간 돌풍이 불 때는 몸이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잠깐 동안의 인터뷰도 여의치 않습니다.
내려서 바람 맞아보시니까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날아갈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의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6시간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액이 3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오전 11시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선 산불이 났습니다. 헬기 5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림 1,500제곱미터를 태웠는데 산에 들어간 사람이 실수로 불을 낸 걸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 크고 작은 강풍 피해 수십 건이 소방서에 신고됐습니다. 강원 영동은 모레까지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짙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높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는 주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날씨 박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와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 광복회 내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회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오늘도 후손들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 사무실입니다. 거친 욕설이 오갑니다.
욕도문자 하지 마시라고 했죠. 니들이 욕이야? 니들이 욕이지? 이게 욕이지?
광복회원 김희명 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앞두고 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3일 몸싸움 끝에 무산된 상벌위가 다시 열렸는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 유튜버와 함께 상벌위에 참석하겠다고 주장했고 상벌위는 당사자만 출석하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 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김붕준 선생의 손자입니다. 지난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아 상벌위에 회부된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공식 행사에서 회장 멱살을 잡자는 것은 우리 선열들과 강복회원들 전체를 모욕을 주는 겁니다.
형사처벌은 내가 받겠다고 그랬어.
그것만 해.
형사처벌은 받겠다고 그랬어. 너처럼 멍청한 줄 알아?
결국 광복회는 김 씨를 제외한 채 내부 회의를 열고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씨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되면 내가 행정소송이라도 할 겁니다.
광복회 내부는 지난 1월 김 회장이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 형상을 수여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김 회장에게 평소 불만을 가져온 회원들이 정치 편향적 행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만들어진 광복회 개혁 모임은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 할머니 두 명이 흉기에 찔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피격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CCTV가 공개됐습니다. 용의자는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아시아계를 노린 범죄인지는 경찰이 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 버스 정류장입니다. 한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던 두 할머니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흉기를 꺼내 한 할머니를 해치고 곧바로 옆에 있던 할머니까지 공격합니다. 화면에서 보일 정도로 긴 칼을 썼습니다. 쓰는 동작이 힘에 부칠 정도입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도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이 부축하려는 순간 할머니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묻지마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65살, 85살 아시아계 할머니. 모두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특히 85살 치우퐁 할머니의 피해 직후 엑스레이 사진에는 범행에 이용한 칼의 일부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I was told that the knife nicked her lung and her rib cage. And that was already through the arm, so it was a very long knife.
피해 가족들은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I was in shock and in disbelief that I can't believe this happened to my grandma, right? Because you don't think this ever could happen to you until it does.
용의자는 사건 이틀 만에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치명적 무기 사용과 노인 학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중국이 우주 정거장을 짓는 데 쓰려고 쏜 로켓의 잔해가 이번 주말에 지구에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서양에 떨어질 걸로 분석이 되지만 일부 파편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서 우리 군 당국도 감시 장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빈관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중국은 창정 5B호라 불리는 대형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로켓의 역할은 우주정거장 텐궁의 핵심 모듈을 실어 나르는 일입니다. 임무는 완수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분리된 로켓 잔해가 통제불능 상태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군에 따르면 로켓 잔해의 무게는 22.5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일 1에서 2km씩 지구로 접근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 잔해가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기가 워낙 커 일부 잔해는 대기권을 뚫고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보당국 분석에 따르면 추락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서양입니다. 하지만 우주공간에선 워낙 변수가 많아 잔해가 육지로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로켓 잔해의 대기권 진입 시 한반도에 낙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잔해가 낙하할 시에는 우리 공군의 레이더로 추적하고 이 상황을 정부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To operate in a safe and thoughtful mode and make sure that we take those kinds of things into consideration.
다만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로켓 잔해가 지구에 주는 피해가 거의 없다며 미국이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라인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은행에 라인펀드를 팔게 해달라고 요청해준 대가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옥중 입장문에서 라인펀드 판매 재개 목적으로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검찰에 얘기했지만 수사 진행이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강제 수사는 폭로 이후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자택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해 말 윤 전 고검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그룹 회장에게 2억 2천만 원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라인펀드를 다시 팔아달라고 요청한 혐의입니다. 당시 돈이 들어온 건 윤 전 고검장 소속 로펌 법인 계좌여서 윤 전 고검장은 법률 자문 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알선 내용을 충분히 인식했고 손태승 전 행장에게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그룹과 맺은 자문 계약서가 형식적일 뿐 아니라 당시 받은 돈이 통상 자문료에 비해 과도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고검장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라인펀드에 투자하는 위험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시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안으로는 우리 언론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미얀마와 가장 가까운 태국의 국경에 나가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의 메소세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곳이 바로 미얀마 땅 미아와디 지역인데요. 제 머리 위로도 보이는 다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다리 역시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을 잇는 육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폐쇄돼서 아무도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국경지대인 이곳의 경비는 굉장히 삼엄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제 옆에도 약 50m마다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약 5시간 전쯤에 저희 취재진도 국경지대를 취재하다가 군인의 검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안전에 좀 신경을 쓰면서 취재를 해야겠습니다. 그곳에서 파악된 미얀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국경지대에선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의 반군 사이에 교전도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양궁과 같은 미얀마의 대도시에서는 지금 사실상 시위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위 지도자들을 많이 체포해갔기 때문인데요. 유혈 진압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금된 사람은 3,738명이고 사망자는 77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위대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세력과 손을 잡은 소수민족 반군들 에게 공습을 무차별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미얀마 군부와 카렌 반군 사이에서 접경지대에서 교전이 400번 넘게 발생했는데요. 이 교전 때문에 미얀마 군인 200명 넘게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가 직접 반군 쪽 인사를 만나봤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카렌 반군인 카렌 민족연합의 서터니 외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준비된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The intentionally targeted to the civilians, not to our military.
군부가 카렌족들의 대규모 피해를 노리고 공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specially for the people, they are running in the jungle from the air strikes.
국경을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Living along the river, I mean Salween River, they cross the border. They cross to Thailand, and then you know that, but the Thai authority allowed to stay there. They forced back into to their place again.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부 눈을 피해 달아난 군인과 정치인 천여 명의 은신도 돕고 있습니다.
Who against the military? We welcome them, and we have an open heart to work together with them.
수천 명의 미얀마 청년들이 카렌 반군에게 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Very active and they have very high expectations to do the things, especially they have high emotions how to take revenge on the military.
다만 복수만이 군사 훈련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Only to take a revenge is not your solution. So this is to make your budget. You have the right to protect yourself. You have the right to defend yourself.
한국의 역사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내겠다고 했습니다.
Yes, the Korean people escape from the military regimes like that.
국제사회에는 군부의 공습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Please set up the decisions of no-fly zones in our area so that the military could not do airstrike anymore.
태국 메솟에서 JTBC 김지아입니다.
명품을 사는 20, 30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중고 명품에 더 많은 웃돈이 붙는 김치 프리미엄까지 생겼습니다. 집 사는 게 꿈이 돼버린 상황에서 현실적인 자기만족 수단이 명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명품 업체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올리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발품 경제 이주찬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인 5일 오후 3시쯤 서울 명동의 백화점 명품관 매장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도 못 들어가는 매장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좀 사서 나눠주세요.
앞에 몇 팀이나 있어요?
네, 240팀
넘게. 240팀?
네. 제가 10시간에 백화점 동시에 줄을 미리 서두세요. 주말 동안 나눠주세요.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도 물건을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롤렉스 시계 판매점에는 전시 중인 4개가 전부입니다.
소울마니가 얼마예요?
1113만 원.
비쌀수록 물건이 귀할수록 잘 팔립니다.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위기의 가치가 더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명품 브랜드들은 공급 수량을 조절하고 값을 수시로 올립니다. 루이비통은 올해만 4차례 가격을 올렸습니다. 5년 전 700만 원대였던 샤넬백은 지금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소비자에게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명품 업체들은 그 자신들의 그 명품의 가치라든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급 관리를 합니다. 희소성이 있는 것이죠.
명품 시장이 달아오르는 데는 MZ세대라고 불리는 20대와 30대가 지갑을 열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MZ세대는 자신의 소비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에 익숙합니다.
저는 약간 영한 이미지가 많아서
실제 백화점 명품 매출의 절반을 2030 세대가 올려줬습니다. 명품을 사려는 2030 세대가 많다 보니 중고품에는 웃돈이 붙습니다.
클래식.
인터넷 사이트에선 650만 원이던 샤넬백이 990만 원에 팔리고 있고 에르메스 백은 1,500만 원 더 비싸게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매장가가 1,000만 원 조금 넘었던 롤렉스 시계는 2,900만 원이 됐습니다. 한정판이나 유명인이 착용했던 제품이 아닌 일반 중고품에 큰 웃돈이 붙는 현상은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고 명품의 김치 프리미엄인 셈입니다.
사실 싸다고는 할 수 없고 좀 비싸기는 한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갑하나 하면 얼마든지 뭐 중고시장이나 이런 정보화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명품이 또 오른다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돈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고 있어서 그 비용을 명품을 많이 사고 있고 SNS로 많이 올리고
명품 열기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 사는 게 꿈이 돼버린 2030 세대에게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자기만족 수단이 명품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쉽게 다가설 수가 없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단가가 매우 심한 제품이잖아요.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Y는 스페이스X의 화물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왔습니다. 무중력 상태로 14개월 동안 숙성돼서 맛이 지구 와인보다 녹립고 꽃향기도 짙다고 하는데요. 넉 달 전 우주에서 돌아온 와인 12병 가운데 딱 한 병이 시중에 풀립니다. 경매사는 와인값이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도 넘을 걸로 봤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 씨가 상대 운전자와의 녹취록과 차량 블랙박스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김 씨가 공개한 녹취록엔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면 3,500만 원 정도 되니 그 돈을 나한테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엔 김 씨가 빨간불에 불법 좌회전을 하다 멈추고 김 씨의 차에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부딪히는 장면이 녹화됐습니다.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이중섭의 흰소와 첫 여성 서양화가였던 나혜석의 그림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와 클로드 모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이르면 7월부터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8월부터 서울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열고 7월에 개막하는 덕수궁관 전시에서도 일부 작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은 외국 근대 작가 8명의 작품 119점을 포함해서 모두 1488점입니다.
깬 상태. 밖에는 컨디션.
인생은 한 번뿐일까? 다양한 경험을 하는 순간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이미 아는 세상과 그 너머 무한한 세상 사이에 경험하세요. 뉴포드 레인저와 함께.
Welcome to the new life.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서해 상공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두꺼운 먼지층이 도시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변하면서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일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저기압에 실려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오늘 오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붉은색의 매우 나쁨이 점차 우리나라를 뒤덮는 거 보이시죠? 황사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82마이크로그램, 충남은 998까지 치솟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미세먼지도 더해졌는데요. 서울은 203, 충남은 228까지 치솟았습니다. 나쁨 수준의 6배 정도입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짙은 먼지에 수도권과 충남, 전북 대부분 지방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는 프로야구 경기도 멈추게 했는데요. 서울과 수원, 인천, 광주 4개 경기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 나빠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서해 5도와 충남 서부, 그리고 전북 서부에 황사 경보까지 내렸는데요. 5월에 이렇게 내륙에 경보가 내려진 건 13년 만입니다. 또 내일도 황사가 우리나라 주변에 계속 머물면서 모레 오전까지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매우 강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100km가 넘는 돌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북쪽에 황사를 몰고 온 저기압과 남쪽 고기압 사이에서 강한 서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저기압이 계속 북쪽에 머물 걸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또 산맥을 넘으면서 바람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에 주말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좀 낮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이상 오를 걸로 보이고 경북과 강원 영동은 25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